저는 지난 수요 기도회 설교 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전반부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아무도 기억을 하지 않으셔서 네, 다행이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나눴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전반부와는 연결되어진 이 후반부 말씀인데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전반부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하고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희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또 이 복음을 통해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2장 전반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이제 2장 13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함의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사람의 어떤 지식 정보의 전달이나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이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권위, 그러니까 즉 바울의 권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그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바울의 모습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자신들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복음 역시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아마 배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겸손한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바울에게 이렇게 이 사실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사실이 왜 바울에게는 그가 감사함을 표현할 만한 일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인데 왜 바울은 그토록 힘들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활마저도 모두 다 내어놓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마저 가져야 하는 형편이 된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수많은 곳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거절되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복음으로 인해 그는 빌립보에서 실라와 함께 또 옥에 갇히는 그런 쉽지 않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바울은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복음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대한 두 가지 태도입니다. 그중 첫 번째 태도가 바로 복음에 대한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사실 자의적인 해석이나 또 많은 내용들을 덧붙여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 복음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설교자와 조금만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그 복음 자체를 무시하고 또 복음 자체를 그 순수한 복음 자체를 외면해버리는 습성이 사실은 우리 내면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는 3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마치는 졸업식을 했습니다. 사실 감회가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냥 졸업이구나 하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졸업식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졸업식 중 학업 우수자나 또 이런저런 제목들로 상을 수여받는 이 수여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갔을까요? 나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많은 분들의 기대와 함께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양보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네. 다만 좀 민망했던 것은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많은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분들에게 되게 좀 부끄럽기는 했었습니다. 어쨌든 졸업식 예배 설교를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신 정영택 목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작은 편견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대한 편견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뭐 패배의식이나 아니면 피해의식,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열등감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못된 교만한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계신 이 총회장이신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니 사실은 교만하게도 제 마음속이 조금씩 베베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곧 강단의 목사님이 올라오셨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순간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서 귀를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베 꼬인 제 마음과 생각에 그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져 오는 말씀들이 하나 둘씩 박히기 시작했고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제 마음과 제 편견을 하나 둘씩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마칠 때쯤 저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같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베베 꼬여있는 이 마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끄럽게 만드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다행히 복음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그 말씀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말씀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은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젊고 혈기 넘치는 전도사가 우리 양정교회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라는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능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저를 포함한 말씀을 전하는 이 땅의 모든 목회자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즉 복음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방금까지 교만했던 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15절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는 표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 16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몸으로 막아 나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인데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상반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반절에서는 동시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조금씩 조금씩 채워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복음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가 죄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투옥되었던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교회가 계속 득세해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태도를 그는 보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헤롯 왕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주의 사자가 그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되게 되지요. 거침없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 복음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죄라 여기시고 거기에 마땅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지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막아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주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들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에게 나타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나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바로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가 투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 뭐 오지나 아니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옥에 갇히라고 제가 여러분들 등 떠미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교나 복음 전도와 같은 대명령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을 막아서는 일들을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개인의 믿음의 연약함이 공동체적 믿음에 대해서 이 회의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저의 교만했던 모습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복음 그 자체를 적대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게 하거나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적대적인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말로 옮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지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은혜와 함께 강한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 도전이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또 어렵게 하여 우리도 모르게 그 복음을 피하려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습들로 인해 우리는 복음을 막아설 수도 있으며 또 그 복음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막아서는 복음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의 구원조차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며 복음을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는 바로 순전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14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복음으로 받는 고난 또한 감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지금 이 땅에서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받는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으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요. 진리와 비진리를 혼동케 하는 이 세상의 속임수로 인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 때문에 복음에 대한 반감이나 편견이 어느 순간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과 같이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태도이며 고난을 넘어서는 믿음의 연단일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양정교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복음 그 자체로 순전한 복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음을 기억하며 또 그 복음을 겸손한 태도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유혹과 미혹으로 인하여서 복음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양정교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